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가 너무 높은 벽들로 둘러싸인 현실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법. 성도가 너무 높은 벽돌로 둘러싸인 현실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핀 유다왕 아스의 행적은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다 쫓아내게 했던 그 역겨운 풍속, 우상, 몰렉을 본받는 것과 또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의 베가나 또 시리아의 아람 제국의 르신을 이기려고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스가 보기에 당장은 아수르와 연맹을 맺으면 모든 정세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상 그것은 겉으로 보는 자기의 기대였을 뿐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을 뿐이죠. 그 아수르와 연맹을 맺을 때 결국에는 그 앞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수르와 연맹을 맺을 때 쉽게 자기들이 지금 짊어져 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을 빨리 벗어버리고 이렇게 뭐할수 있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어때요? 더큰 문제가 뒤따라 오더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지금 그이 닥친 그이 아스왕을 되돌리기 아스왕을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눈앞에 그래서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길을 계속 하는데도 이제 이게 고집을 피우는 거였죠. 근데 그걸 이제 얘기해 주려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구절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잉태 소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에 아주 익숙한 구절도 우리가 봤는데 그 구절이 말하는 의미는 그 당시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아스왕을 돌이키기 위한 그가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죠. 그게 이 사건 이후에 700년 뒤에 벌어질 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뭐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곧 멸망될 것처럼 두려워하는 이 아스 왕과 그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왕이 아는 그또 분명한 사람을 내 어떤 그런 징조를 통해 결국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이 태어난 아이가 분별하기 전에 이두 나라가 패망할 거다. 이걸 확실하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실한 미래의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유다 왕이.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를 침공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겨보겠다고 더 북쪽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끝내는 끌어들여요. 디글라필레셀 3세가 그래서 뭐 여기 열왕기하 15장에는 그 불왕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디글라필레셀 3세 이 사람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큰 함정, 미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거였죠. 또 아수르의 개입으로 당장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이제 남유다는 이걸 계기로 완전히 아수르의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조공을 계속 바쳐야 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계속 끊임없이 뭐 아무튼 협박당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가죠.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 문제는 무마된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나라가 그 짓밟히고 아수르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점점점 여기저기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북 아수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유다 동쪽, 서쪽, 남쪽, 그 잠잠하던 그 적대국들이, 이제 하이에나 때처럼 이제 덤벼들고 물어뜯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들이 자신의 비상한 능력으로 정치와 외교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그런 어떤 머리를 잘 굴려서 이렇게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의 잔머리와 술수는 역사를 더 꼬이게 만들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비록 정치와 외교, 뭐 군사와 경제적인 부분들에 물론 책임을 맡았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바르게 감당하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외교와 군사와 경제를 잘 해결해 내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신이 명령과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해야 되는 거고, 백성들도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의 가치의 중심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 분명 핵심이 말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게 되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이게 다 하나님이 평안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와 사회가 될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이 자꾸 자기의 어떤 권력욕을 위해서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하고 자극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문화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거 뭐 마치 무슨 이 시대에 무슨 지성인들이 받아들여야 될 무슨 소수인권의 어떤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서는 결국 이렇게 가지만 모르지. 당장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박수 치는지 모르지만 동성애가 아니어도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어떤 뿌리 속에는 또 자기의 또 다른 욕정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동성애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양성애를 좋아하고 이 사람은 돈 욕심이 있고 이 사람은 뭐 무슨 아무튼 다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하게 문제가 드러나지만 뿌리가 똑같으니까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나라들이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 지성인 것처럼 받아들인데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 그럼 결국 그런 문화를 받아들인 이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분명히 이런 나라들은 자멸하게 될 거고 서로 다투게 될 거고 결국 국가의 몰락으로 간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 이런 죄악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놓고 마치 솔로몬이 막 그 우상 숭배 실금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그렇게 잘 먹고 뭐 좀 대단한 나라 만든 것처럼 하고 죽어버렸지만 계속되는 다음 세대는 바로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서 점점점 몰락의 길로 가는 그런 역사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왕들의 능력과 사람의 실력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사명을 맡은 자들의 바른 순종, 그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순종이 바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 지금 남유다를 침공했던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가 패배한 것도 결국 뭐예요? 그 아수르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이기고 가난한 나라가 부한 나라를 이기는 길은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 지금도 이 시대 속에 뭐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됐든 뭐 정신나간 러시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핵무기를 수백 개 갖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영원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북왕국의 위협을 무마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왕국 이제 아람은 먼저 망했고 북왕국이 이제 그런 위협을 받은 그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감사한다고 아수르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아람의 수도 이미 그 아수르에게 점령하다가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까지 이제 쫓아 올라가서 이제 아부를 떠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런 와중에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아람 나라의 신전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우상 신당에 그래서 설계도를 그려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보내서 자기가 가기 전에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 이걸 리노베이션 하라고 그런 건지 이걸 지으라고 그런 건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지금 사실 아수르왕에 가긴 갔는데 사실 가가지고 제대로 대접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치당하고 엄청난 그 이제 그 조공을 바쳐야 되는 협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야 이건 사람은 믿을 게 정말 아니구나 이런 걸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해야 되는데 이 한 짓거리가 뭐예요? 남의 나라 우상 신당을 흉내내는 그래서 여호와께 더 범죄하는 이상한 짓으로 빠지는 거죠. 그것도 사실 시리아의 그런 어떤 산당 신당이라고 하면 아 그건 아수르에게 망한 나라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는 아수르에게 졌던 시리아가 아니라 뭐 시리아나 아수르나 사실 다 똑같이 비슷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니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다. 센 신이다. 이래가면서 그 본문에는 뭐 다메섹 신전이라고 나왔지만 결국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런 신당을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에 만들었던 거고 그럼 아시리아의 신들을 모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역대 28장 22절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솔로몬이 한 짓 그대로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은 더 나아가서 그래서 무슨 짓까지 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다 폐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모든 지역에 이런 그 이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명을 맡은 게 왕인데 이 왕이 한 짓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귀신에게로 온 백성을 끌고 간 거죠. 완전히 사탄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아주 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북왕국처럼 이 통치 초기부터 이제 이 사람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으로 그 인식해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신이 바알이 됐든 뭐 아수르의 신이 됐든 뭐 시리아의 신이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의 일을 유익하게 하는 게 자기 신이다. 천지신명이요. 도우소서 이런 거죠. 천지, 하늘과 땅에 어떤 신이든 나를 도우면 네가 나의 신이야.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게 자녀를 죽이는 그 몰래게라는 종교라고 하더라도 그걸 쫓아가는 거고 자기 나라를 모두 뺏어가지고 짓밟아버리는 아수르라고 해도 그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자기 감정이 좀 위로받는 거라고 하면 앞뒤 따지지 않고 막 덤벼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 참 답답한데 사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들 안에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 한 분이 좀 유일한 신이다라는 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으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모르면 그건 언제라도 교회가 우상의 신당이 된다니까요. 이제 이사야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사야서 1장을 살피면 그 첫 장부터 하나님이 이거를 지적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던 그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난 이건 싫다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왜곡하고 변질시키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면 우리의 삶에도 그렇다는 거죠. 유대왕 아스와 같은 이런 일들이 너무 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이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의미가 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뭔가 그 의도가 뭔가를 좀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셔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북왕국의 몰락을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17장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상황을 또 보면 어때요? 결국 이 전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베가 왕이 죽고 이제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북이스라엘로는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그 이 그 예, 왕조가 시작됐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마지막 왕조. 왕조로 따지면 아홉 번째 왕조고 그런 왕조가 이제 시작 호세아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결국은 그게 끝장나는 그런 끝이었어요. 호세아가 즉위할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수도 사마리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마리아 몇몇 산지만 그러니까 다 아수르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BC 734년 디글라빌레셋 3세의 침략으로 나머지 영토는 전부 그 이 아수르에게 뺏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통치 초기에는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였고 아수르가 인정해서 어영정부처럼 이 사람을 세웠지만 이제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살만에셀 5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이 정치적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 반역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반역한다고 무능 버틸 수는 없으니 더 남쪽에 강한 이집트에게 손을 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손 벌리며 산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당시 이집트 이 정치 상황을 보면 미약했어요. 얘네들도 분단돼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호세아를 도울 형편이 아니었는데 거기에다 손을 내민 거죠. 그러니 뭐 아수르가 다시 침략해 올 때 무슨 도움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BC 724년에 그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가 침략을 시작했는데 호세아가 이게 두려우니까 수년간 밀렸던 곡물 그, 이 가지고 마중 나가서 뭐 환영을 하는데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서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당해요. 그래서 공격을 시작한 건데 이 전쟁에서 살만에셀 5세가 예, 자기가 북왕국의 왕까지 지금 호세아까지 사로잡았는데도 그 성이 쉽게 함락이 안 됐던 거예요. 거의 3년 동안 이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그렇게 계속 저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그 정복전쟁 과정에 죽어요, 또. 그래서 그 바람에 그 아들이었던 사르곤 2세가 왕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완전히 점령당하면서,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물론 호세아 왕도 니누에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됐느냐. 아수르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혼합주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호세아가 배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배신하기 전에 속국으로 살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살게 해주는데 한번 잘못하면은 완전히 왕권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제 아까 호세아라는 그 이제 구대 왕조가 섰는데, 근데 거기서 또 반역을 하면 이때는 이제 완전히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르곤 2세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아버지가 이 사마리아 정복 전쟁에서 죽는 걸 목격했으니 아주 여기에 이를 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포로들을 전부 끌고 가요. 아시리아 지역으로 고산, 할라, 저 니누의 지역까지 다 잡아가요. 더 나아가서 메대 지역까지 다 끌고 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또 이제 바벨론도 그들과 경쟁 상대였었는데 결국은 바벨론이 이제 그 지배당하는 상황이니까 이 바벨론 지역 사람 다 또 많이 끌어다가 하맛 지역, 또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막 민족을 막 섞어버렸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어땠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아주 더러운 지역이라고 취급하면서 그 근처도 달지 않았어요. 그 남쪽에서 북쪽에 갈 때는 요단강 쪽으로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이렇게 갈 정도였거든요. 그 인종적으로 섞여버린 사람들, 이게 더러운 사람들이다. 이 역사, 이 지금 예수님 시대로 따지면 벌써 거의 700년 전 얘기인데 그 흐름이 계속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여기라고요, 이거. 그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지는 지난 중간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의 글 11장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확인을 했었었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시나산 약속 그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였잖아요. 그 왕이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전부 우상에게로 이끌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금송아지로 둔갑시켜 놓으니 그런 사람이 성경을 주면 그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예? 그들이 사용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대로 사용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담긴 율법 책을 보고 하는 행위가 다 우상 숭배가 되고 종교의 허례허식이 되고 만몬주의가 되고 그렇게 기복주의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음 사사시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천년의 거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사사시대에는 사사를 보냈고 나시린을 보내고 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간곡하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외쳤지만 이 백성들은 결국 끝까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한 채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따라 산 게 아니기에 하나님이 그럼 법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결국 북왕국은 그렇게 법대로 된 거예요. 그들이 뭐 고집했으니 법대로 불순종의 결과로 결국은 잡혀가고 끌려가고 짓밟히고 죽고 하는 일들이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지금 그 길을 또 걷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하 15장, 16, 17장의 그 이제 남북 유다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살폈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하스까지 살핀 거예요.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을 잘 보면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 선지자를 보내시는지 아마 그 이유를 이제는 이제 계속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이사야 또 같은 시기에 또 같이 외쳤던 미가 선지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건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미가서를 살펴가면서 이런 역사와 연결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마음들을 안타까운 마음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왕들의 능력과 사람의 실력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사명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는 결과가 만들어낸다라는 사실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사업과 학업과 모든 게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을 살아가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뭔가 이미 삐뚤어진 사회 속에 나타나는 현상,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너무도 분명히 어떤 그 차별이 느껴지는 이 현실. 예? 눈으로 볼 땐 전부 평등한 것 같은데 예? 법치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보이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계급주의가 이 사회 속에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꺾고 기대를 꺾고 그래서 모두가 불안하고 불안정한 사회가 사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불안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보냄을 받은 이런 어두운 땅의 현장에서 바른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분열왕국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가 겪는 그런 삶의 현실을 지금 그대로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힌 사명을 맡았던 이 남북의 나라의 왕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우상을 찾은 거고 자기를 도울 강대국을 찾아서 굽질거리며 생존을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비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회 분위기,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하신 약속처럼 우리가 형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이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껌껌해도 껌껌한 걸 탓하진 마세요. 왜요? 우린 껌껌한 데 보내졌으니. 그러니 껌껌한 걸 말하지 말고 그 아래 있는 빛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그 분명한 승리의 길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신명기 28장. 여기에는 순종할 때의 복, 불순종할 때의 뭐가 있어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꾸 읽어보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 앞쪽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3절부터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거다.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28장 13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께서는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희를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 가서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두워 보이고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길이 뭔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고 그 길을 걷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거짓된 욕심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면 그 의도를 따라 살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반드시 모든 민족과 열방 중에 뛰어난 존재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실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형통한 약속이 충만하게 넘칠 거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 보내를 받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빛과 소금 된 성도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강함과 저들의 보이는 규모에 속지 말고 저들의 강한 연합과 협작과 소금의 속임 속에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말씀 덮어놓고 무작정 열심히 하면 복받을 것이라고 착각 속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으면 아하스처럼 그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에 더 강한 자극 적인 그 우상을 찾게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잃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와 폭풍을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타고 가는 그 배 안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 내 안에 펼쳐진 내 앞에 펼쳐진 이런 어두운 땅이 아니라 그 안에 빛된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말씀의 가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그 슬픔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절망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너무 높은 벽들로 둘러싸인 현실 속에서 형통하게 사는 오직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그 길을 걸을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